2017년 1월 1일 신년주일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문제와 한계들의 연속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변수와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 오히려 새로운 땅에 설 수 있는 삶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2017년의 첫 번째 날이자 또 첫 번째 주일입니다. 되게 의미가 있죠. 또 이렇게 되는 해가 보니까 이제 6년이 지나야지 또 이렇게 됩니다. 2023년인데요. 그 새해의 첫째 날이 또 첫 번째 주일인 해가 또 2023년입니다.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굳이 이제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새해의 첫날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시작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잘 그러지 않지만, 한국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제 파티로 많이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이제 그 자정을 넘기는 시간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백이죠. 근데 보니까 이번에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 그 교회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렸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너무 새벽에 이렇게 가면은 그 다음 주일 예배가 좀 지장이 있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일 예배가 중요하냐, 뭐 송구영신 예배가 중요하냐, 뭐 그걸 이렇게 따질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오히려 질문은 내가 정말 내 삶의 중심에 예배를 가장 귀한 것으로 두고 항상 예배 우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가, 그런 어떤 중심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년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자세가 다시 한번 좀 확인되어지고 다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When Abraham was 99 years old 라고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I am God Almighty 라고 하는 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99세 때에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기와 그런 어떤 때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을 주실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아버지 친척 본토 땅을 떠나서 내가 너를 지시하고 안내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제 그 말씀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또 약속을 붙잡고 떠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탁 내딛고 나갈 때가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약속하신 것을 약속 주고 나서 바로 주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항상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약속하신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오히려 펼쳐집니다.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으면은 홍해를 가르고 딱 도착하자마자 펼쳐지는 것은 광야입니다. 수많은 민족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으면은 탁 뚜껑을 열고 보면은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반대의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약속이 마침내 오게 되었을 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않고 정말로 그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단련시키시는 그 은혜가 오히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도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보면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단련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해를 입을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했죠.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 정말 모양 빠지게 정말 치졸하게 자기 아내를 갖다 여자를 앞세워가지고 거의 뭐 아내를 팔아넘기는 거죠. 그것도 두 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약속한 아들이 자꾸 오지 않으니까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가지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은 내가 약속한 그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도 아들은 또 안 주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주시든지, 안 주시니까 내가 이런 방법이라도 쓰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렇게 항변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아니다,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했던 그 후손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때죠.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99세라고 하는 것은요, 100에서 하나 빠진 숫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절망을 상징하기도 하고 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 이제 100 거의 끝까지 다 온 겁니다. 이제는 뭐 막장이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보이는 그 순간 포기하고 싶어하는 한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제 불가능하다 생각되어지는 그 때가 바로 99세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나이입니다. 잃어버린 꿈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끝끝내 오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놓쳐버린 버스를 의미할 수도 있고 되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가지고 1년 뒤에 네가 100세가 될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1년 뒤에 그 말씀대로 이삭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9세라고 하는 것은요, 절망과 한계와 불가능과 포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기다림의 끝에 다다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의 끝이 아니라 기다림과 훈련과 연단의 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비로소 약속이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임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은 40주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10달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정확하게 보면 9달이죠. 40주간 보이진 않지만 뭔가 이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가 자라나고 있죠. 배가 점점 부풀러 오는 것으로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진통이 옵니다. 그게 말하자면 99세라는 거죠. 막 진통이 오니까 막 너무 힘들고 괴롭고 막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40주 동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해 오신 것에 이제 그 기다림의 끝이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통 끝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100세 때 받는 약속과 같은 거죠. 그래서 2017년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힘들어왔고 기다려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동터 오기 전이 가장 어둡듯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오히려 7배나 더 갚아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조건이죠. 첫 번째 99세는 지금 현재의 우리 상황을 의미한다면 두 번째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지 대입되면 됩니다. 내가 99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 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 God Almighty로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99세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확률이 다 뒤바뀌어버리고 모든 예측이 다 뒤바뀌어버리고 모든 상황이 다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편에서의 조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의 조건이라면 우리 쪽에서 갖춰야 될 조건과 자세는 무엇이냐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거를 시편 119편 9절과 연결하고 싶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도 그냥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이건 청년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네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하지 않습니까? 뭐 그 말이겠습니까? 오히려 더 강력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청년의 때는요, 막 호르몬도 막 왕성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혈기도 다스리지 못하고요, 뭐 성욕도 다스리지 못하고, 뭐 자기 성질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아주 불안정한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때가 청년의 때죠. 하지만 그 청년의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면은 우리가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파워풀한 말씀이죠. 오히려 청년의 때를 지난 우리들에게는 더 큰 위로와 또 격려가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가능케 하시는 말씀의 능력이라면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가능케 하시는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세상에 찌든 때가 쩔어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만 우리가 따라 지키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은요,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2017년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하겠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부터 시작을 하세요. 어떤 것부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 매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부터 내가 순종하고 내가 정말 지키도록 노력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하며 말씀 지키고자 살아가겠습니다. 1년이 52주 아니겠습니까? 52가지 말씀만 1년에 한번 그렇게 붙들고 지키고자 한번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달라질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매일매일마다 하는 성경 묵상, 또 내가 읽는 책들, 그런 것까지 다 더해진다면 얼마나 더 파워풀하겠습니까? 하지만 시작은 작게, 뭐 이것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지난주 설교가 뭐였더라 이러면 안 되고요. 일주일 동안 주님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붙들고 여기에 내가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여러분 새해의 New Year's Resolution의 첫 번째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말을 봤습니다. Delayed obedience is disobedience.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하지. 그럼 불순종입니다. 나중에 가서 하긴 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가서 막 두드려 맞고, 막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한 다음에 겨우 가까스로 한 것. 그거 가지고 순종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delayed obedience는요, disobedience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나눠드린 그 쪽지가 있을 텐데요. 이거를 이제 굳이 프린트해서 드린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시면서 뭐 성경책에 끼워놓든지 하시면서 늘 리마인드 하시라고 이렇게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한계의 극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쭉 이렇게 한번 훑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세라고 하는 어떤 한계라든지, 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상징되어지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 인생의 한계들이 어떤 것들인지 일곱 개만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말씀으로 극복이 될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질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한계들은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말씀들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가나 혼인잔치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술이 다, 포도주가 다 동이 나버린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하인들에게도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 맛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어디서 났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채웠던 그 하인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질적인 변화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새해 첫날부터 눈이 오고요, 비도 오고 막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뭐 다양한 날씨를 또 이제 아마 해도 나는 것 같은데요. 보여주시는데, 물이 얼음이 되고 수증기가 되는 거는요, 물리적인 변화죠. 하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 변하지 않는 모습, 내 자신의 모습 가운데도 내가 참 원하지 않지만 잘 바뀌지 않는 모습, 또 맹물처럼 미지근하고 시시한 아무런 맛이 없는 나의 삶, 그 삶도 하나님께서 대입되시면은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고 극복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에 그가, 즉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병 때문에 거의 죽게 돼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막 달려왔습니다. 왕의 신하가.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되니까 뭐 따질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갈수 있고 얼마나 낮아지실 수도 있죠. 예수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요, 49절에서 50절 말씀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오셔서 좀 기도해 주시고 안수도 해 주시고 좀 고쳐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부터 병이 나았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두 번이나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제안한 것일 수도 있죠. 당신이 오셔야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공간적인 제약과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서 할 수도 있죠. 오히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직접 가가지고 좀 같이 만져도 주고 손만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품에 안고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막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낫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평생의 은인으로 알겠죠. 그리고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 극진하게 대접을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가라. 어떨 때는 같이 가서 고쳐주시기도 하는데 이때는 그냥 돌아가라. 이미 낫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특별히요, 이런 것들은 중보기도의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직접 가서 눈을 마주보고 손붙잡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골방에서 그 사람을 위해, 그 일들을 위해, 그 상황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간의 제약마저 넘어서 일하여 주십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있던, 그 사람이 동부에 있던, 그 사람이 다른 타운에 있던 상관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병자죠. 예수님도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요,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한계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단번에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38년이나 됐으니까 불가능하겠지. 한 3일쯤 됐으면 몰라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나 한계가 있습니까?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로만 끝나버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시간의 한계조차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간의 한계조차 극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양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남자만 5천명이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그곳에 있었겠죠. 근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이의 점심 도시락,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입니다. 양적인 한계죠. 이걸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양적인 한계조차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 충분하고 충분하지 못한 그 조건이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급해야 할 필요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그것이 더 관건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자연법의 한계를 극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한 3마일, 3.5마일 정도 그렇게 갔을 때 막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풍랑을 밟고 걸어오시는 겁니다. 과거에 홍해를 가르고 맨땅 위로 이스라엘 백성을 걷게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는 물을 가르실 필요도 없이 물 위로 걸어오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자연 법칙을 그 한계를 넉넉하게 넘어섬을 보여주십니다.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바다를 뭐죠? 갈라지게 하지 못하면 나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리. 그런 믿음의 담대함 고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자연법이 되었던 초자연법이 되었던 이 모두가 다 하나님에 속한 법들입니다. 자연법도 하나님께 속한 법이고 초자연적인 법도 하나님께 속한 법입니다. Natural law든 supernatural law든 it all belong to God. It's under God's control.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이성으로 하나님을 자꾸 박스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고 나갈 때 그 자연법의 한계조차 극복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운명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6절 7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일평생 그 운명을 극복할 수 없는 자에게 앞 못 보는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하나님께서 대입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입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나갔더니 그 운명조차, 그 운명의 한계조차 극복이 되어집니다. 운명을 탓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난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조건이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자라온 성장 배경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팔자론을 이야기하며 체념하기는 쉽지만 하나님은 어떤 운명의 한계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제일 바뀌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고 또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유, 뭐 속썩이는 자녀 보면서 내 팔자지 내 팔자 체념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운명의 한계도 바꿀 수 있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를 죽은 지 4일 만에 완전한 불가능을 확인시켜 주시고 4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 누이들도 주님 냄새납니다.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그랬던 상황 가운데 일부러 지체하셨죠, 예수님이. 왜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 됐기 때문에 이제 시체 썩는 냄새가 날 때입니다. 이제 갑자기 살아났다고 해가지고 아 우리가 죽은 줄 착각했는데 사실은 기절했었던가 보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도무지 핑계할 수 없는 확실하게 죽었지라고 하는 4일을 기다리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인간의 최대의 한계 상황인 죽음의 한계마저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극복이 되면은 뭐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이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나의 꿈과 나의 기대가 되었던, 혹은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혹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아, 죽은 것 같으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약속은 75세에 주셨지만 99세에 찾아오셔서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한계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쪽에서의 조건이 대입되어지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우리의 반응,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것은 나의 몫이다. 하지만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은 너의 몫이다. 나는 나의 몫을 할 것이고 너는 너의 몫을 하여라. 그러면 조건이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이, 한계가 무엇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그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2017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만 대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입되어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잘 때,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고자 할 때, 그때 이런 모든 우리 인생의 한계들도 극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수많은 간증들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에 제가 골로새서 기도를 넣었는데요. 저는 이런 거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뭐 이렇게 쪽지로 만들어서도 이제 주고 그렇게 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성경의 약속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파워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 이거 약속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를 나의 기도로 이렇게 바꿔서 하면 참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그 기도인데요. 이렇게 이제 바꿔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게 하옵소서. 빛 가운데서 기업의 한 부분을 나로 하여금 얻을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이런 기도가 또한 우리의 기도되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언제나 넘치게 능히 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